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 여러분들을 말라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 3장 1절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3장 1절 중에서 그 뒷부분 좀 못 나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나누고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참 많은데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호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에 곧 오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갑자기 오시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서 당신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실 때 휴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제 그것이 일어나 그분께서 교회를 옮기심으로 그것을 볼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서나 구주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그 분이 그게 참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옮기실 때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성도님께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대환난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만 됩니다. 본절에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분이 구약에서는 바로 언약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3장 2절로 가보실까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본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심판이라는 점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임함, 이것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쇠붙이는 불 속에 넣어 재련할 때 불이 빨갛게 달구어지고 녹기 시작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마침내 순수한 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시면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상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땅 위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세상에는 더 이상 불순한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자, 3절로 가보실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함되며,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깨끗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그냥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들여보내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끗게 하는 것은 본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요, 비누가 사용되는 건데,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시험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되죠.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매우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의롭게 바뀌고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그것에서 돌아서기 전에는 여러분이 행하는 제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결코 열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자, 3장 5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계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다시 말하지만 우상과 주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 및 이교도들과의 자폰을 통해 이단과 귀신 숭배가 유입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영적 진공 상태를 메우기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참 요즘에는 텔레비전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어떤 그 영혼, 그 초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입신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 최면하는 사람들이 입신을 시키고 뭐 당신의 어떤 때 불러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 귀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인 공허함과 공백을 채워주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할 일이 많고요. 이런 매기 성경 강의와 같은 성경 해석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잘 이 작곡된 그런 찬송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불려져야 한단 말씀이죠. 5절에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간음하는 자에게와, 이것은 자기의 본처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재혼함으로 결혼 생활을 더럽힌 자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보시면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이것은 거짓말을 일삼아 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 나그네들이고 즉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을 대하는 방법에 혐오감을 느껴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그 다음 6절은 우리 찬양 함께 나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말라키 3장 6절로 가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처럼 완전히 멸절되지 않을 것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이 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있어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위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한 매우 무례한 범죄 가운데 여섯 번째에 대해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서에 보면 모두 여덟 가지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다섯 가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여섯 번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퀴즈 놀이를 하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진술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덟 가지 죄목에 대하여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은 여덟 가지 매우 오만하고 무리한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아니 감히 하나님께 역공을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유지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다섯 번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 여섯 번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그러한 것들을 물은 세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후 남은 자들이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성읍과 성전 재건에 착수했던 것이죠. 그들은 노예 신분의 어떤 혹독함과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조상들처럼 괴로워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토로 돌아와서는 귀환하자마자 그들은 고역과 가혹한 박해와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본토로 귀환할 때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와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전에 그런 경험하고 그랬으면 잘 참고 이겨나가고 왜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는지 그걸 깨닫고 극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이 고통이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연단은 우리로 유익하게 하거나 아니면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쓰여진 멍에 아래 더욱 완고하고 강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은 마치 손톱처럼 단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석방되지만 변화되지 않은 수영자와 같았던 겁니다. 그들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교훈을 깨닫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사실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무한한 방법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조차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은 다 사용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약 400년 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활동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라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표면에만 나타난 마치 여드름과 같이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체 내부에 마치 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그것을 멸균시키려 하셨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여덟 가지 죄목에 대하여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당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태도가 묻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여덟 가지 이러한 응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상을 드러나게 했는데 아니 이것을 받고 깨달아야 될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반대로 되려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죄가 아무것도 없는 양 양심이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혀 모르는 사실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처럼 행동했고 자기들에게 가해진 책망이 전혀 이건 우리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손사래를 치며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신뢰한 책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한 여섯 번째 냉소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당신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떠났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제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일조도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당신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신께서 당신을 떠나지도 않고 우리가 다 이런 거 다 행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보고 돌아오라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자기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실제 너무도 멀리 떠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 안에서 실제 예배는 사라지고 의식주의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가시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신하고 형식이 우리의 내적인 것을 대신하고 있지 않나 말이죠. 정통적이고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조차 그들이 거기에 맞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사라져버린 형식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러한 모습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저속한 도덕에 만족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야 이런 것들을 다 아니다고 말하고 우리는 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다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악된 속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